욥기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나 하고 진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을 읽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욥하면 우리가 이제 언제나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고난, 고통, 내지는 욥의 인내, 이런 그 내용들이 얼른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걸 늘려보면 의로운 자가 왜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그런 고난이나 고통,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까? 욥기에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올까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지한 자가 누가 누구에게, 무지한 자가 누구에게 지금 변론을 하고 다투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신 후에 네가 받은 고난은 이러이러했고 네가 고난받을 때 나는 이러이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답이 맨 앞에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요. 왜 이 의로운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 또는 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에게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탄과 이런 이런 의논을 벌였고 그 때문에 사탄이 한번 흔들어 봅시다. 그러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대답을 안 하신다고요. 끝까지 안 하십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며 주로 이런 질문들을 했다니까요. 의로운 자가 왜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무엇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은 왜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욥기를 읽게 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답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욥이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는 말은 욥기 제일 처음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도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전에 바로 앞에 이런 자랑을 하시거든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8절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 질문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고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자칫 잘못해서 죄를 지을까봐 그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난 바로 다음날 그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혹시 저들이 저질렀을지도 모를 그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그의 재산, 그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벌이는 이 내기가 뚱딴지 같고 이상하다? 이런 질문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 들었거든요. 왜 욥은 잘 살고 있는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내기를 하늘에서 벌이시고 이런 일을 벌이셔야만 했는가? 그런 질문이 든다고요.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 질문이 든다니까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한다고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까닭 없이 나를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는가? 내 백성은 아무 까닭 없이 내가 저들에게 허락한 어떤 축복이나 저들이 먹고 살 만한 그 어떤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없이도 나를 섬기는 자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백성들이 까닭 없이 나를 섬기는 자들인가? 하나님 이거 묻고 싶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마치 욥기를 3장부터 읽는 사람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마치 3장부터 읽는 것처럼 욥기를 읽습니다. 그 앞에 1장, 2장이 있습니다. 사탄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묻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나를 섬길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그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의로운 자가 왜 고통을 받는가? 라는 질문은 의로운 자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로 바꾸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부귀영화에 의존하는 신앙 말고 나를 나 때문에,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사랑할 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거나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 나 그 사랑 받고 싶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아버지로 섬길 욥, 섬기고 있는 욥,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주는 어떤 대가 없이 나를 섬길 그런 백성들 나 가지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저들은 날 싫어한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거다.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섬길 사람,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으로 욥을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사탄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 도전은 하나님이 뚱딴지 같이 갑자기 괴팍한 성격이 확 발하셔서 욥을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라 욥에게 그 욥으로부터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에게로부터도 그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을 놓고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다. 너는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욥도 그 친구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너는 죄를 짓고 있으므로 너는 유죄다. 벌을 받고 있으므로 너는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논리도 이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맞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근데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나는 죄인 아니다. 네가 죄인이니까 고난을 받는 건 아니냐. 죄인이 고난받는 건 맞다. 근데 나는 죄인 아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욥은 하나님을 들어 하나님이 지금 과연 오르십니까? 라고 어느 누구에게인가 허공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앞에 얘네들은 안 되고 얘네들은 틀렸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라는데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좀 나서서 얘기 좀 들어주고 판단 좀 해줄 사람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거기에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특히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건들과 모든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라면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은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나 하나님이 제가 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벌이시는 일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일단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먼저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들을게요. 우린 이렇게 합니다. 욥은 대단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욥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속히 죽기를 구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죄인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벌이 고난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준다 그랬거든요. 난 죄인 아닌데.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23장을 보십시오.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하나님과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의로우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 주신다고 했는데 저 죄인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얘기 좀 합시다.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나랑 변론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신 후에는 내가 맞다고 하실 것이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나오기만 하면 내가 맞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고난 의인에게 왜 고난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제가 고난받을 때 뭐 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정죄해보면 내게 금광석에, 아, 금을 담고 있는 금원석에, 금원석을 이렇게 달아보면 내게 아무런 티끌도 없는, 나는 아무런 티끌도 없는 순금이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해 주실 텐데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신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정직하고 무죄인이라는 걸 아실 텐데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욥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일까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 죽겠다니까요? 뭐하고 계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하나요?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 질문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분을 바라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싸가지 없이 나한테 그따위로 기도할래?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의 판단 전부 낱낱이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너 왜 화를 내? 안 하신다고요. 나타나셔서 욥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네가 맞았다고 그래? 라고 하시죠. 너는 태도가 틀렸어. 안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섬길 수 있는가? 나는 아무 까닭 없이 너를 살렸는데,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왜? 언제까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주장하고 있었던 그 도덕적 우주론,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은 왜 고통을 보고만 계신가? 왜 정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자를 고통 속으로 처박아 놓으시는가? 라는 그 도덕적 질문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리적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내가 태초에 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는가? 38장입니다. 38장 3절부터 질문이 계속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8절 질문 누구냐? 12절 명령하였느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일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3절 계속, 14절, 15절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의인에게 왜 고난이? 이런 질문 안 하시죠? 거기에 대한 답 안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태초를 놓을 때, 태초에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넌 못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시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인가? 너는 나의 아들인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적으로 보일 때조차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믿음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없애달라고. 여기서 빨리 놓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인가? 하나님 어떻게 사탄이랑 내기를 벌여서 그렇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과 재물들, 건강, 자녀 모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없어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아 그래서 그랬군요 라는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파스칼이 이성과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일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해당하는 적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을 납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랍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시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버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리적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알 때까지는 도덕적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내가 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이치들을 알기 전까지는 너에게 벌어지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정확한 너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마음에 또 안 듭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십시오. 욥에게 나타나시듯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반증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걸랑 같이 아파하십시오. 욥의 세 친구는 정확한 이론들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이 가장 잘한 것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것, 그것입니다. 저들이 가장 잘한 것은 욥에게 네가 이래서 이렇고 너는 이래서 이렇고 하나님은 이러시고 죄인은 이렇고 율법은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고 라는 그 수많은 변론들이 아니라 7일 동안 그 고난당하는 자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것, 그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욥의 의심이나 욥의 절망이나 욥의 분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무지를 탓하실 뿐입니다. 다 대답하시지도 않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그에게 너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그 고난이 해결됨으로만 우리에게 영적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고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로 남아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이익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고난은 전부 하나님의 재가를 얻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달갑지 않으시더라도 고난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아우성치시고 화내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반드시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로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섬기는 자인가 질문하시고 그것으로 영적 이득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벌어진 일들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는 문제들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악한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질문하실 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임을 조금씩 인정하며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